오늘 요한복음 18장 할 차례입니다. 이제 지난 시간까지 17장 이제 다 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13장부터 17장까지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제자들만 데리고 하신 얘기였죠. 그죠? 그 마지막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아버지와 단둘의 대화. 가장 아마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고 제가 많이 강조했지만 그 요한복음 특히 14장부터 16장 그리고 17장 이 부분을 그냥 굉장히 그냥 써놓은 거예요. 요한이 그냥 있는 대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써놓은 얘기죠. 그죠? 그런데 그 내용이 굉장히 어마어마한 내용인데 그거를 그 어마어마하게 받아들이질 않아요. 사람들이. 여기에 무슨 뭐가 씌웠나. 그건 사람들뿐만 아니라 저 자신도 그랬었다라는 사실을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죠. 그죠? 제가 설교도 하고 성경 공부도 가르치고 뭐 많이 한 부분인데 부분적으로 많이 강조하고 아마 요한복음 14장 같은 거는 뭐 제가 설교를 해도 수십 번도 더 했을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왜 거기 중요한 말이 다 들어있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뭐 내가 가서 처수를 예비한 천국 얘기할 때는 항상 하고 장례식 때는 뭐 꼭 하고 그건 상당히 많이 인용도 하고 설교 내용으로 아예 본문으로도 사용하고 그랬던 부분이었죠. 예, 그렇지만 그게 무슨 말인지 진짜 무슨 말인지는 정말 몰랐다라는 사실이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아직도 그게 무슨 뜻인지를 모릅니다. 예,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가 무슨 얘기인지 예, 모를 뿐 아니라 뭐 모르니까 당연히 경험은 못하죠. 뭐 이론적으로도 모르는 사람들이 경험을 어떻게 하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데. 자, 그런데 여러분은 이제 그 중요성을 아시지요? 그렇죠? 예, 아버지와 아들과 너희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충만한 기쁨이 충만한 예, 커뮤니티 새로운 창조 세계 그것을 이 땅에서부터 영원히 이루겠다라는 하나님의 창세전의 목적에 관한 얘기라고 그랬죠. 그렇죠? 자, 그것을 항상 요한복음을 자주 보면서 그것을 늘 기억할 뿐 아니라 그것을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를 이루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꽤 자세하게 살펴봤죠. 그죠? 자, 오늘은 이제 18장입니다. 이제 다 제자들과의 얘기는 다 끝나고 이제는 예수님이 잡히러 가시는 장면입니다. 18장 잡히시고 재판받으시고 19장에 가서 또 재판 계속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제 20장에 가면 부활하시고 21장에 또 부활하신 이후의 얘기 이것만 남겨두고 있어요. 자, 18장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나가시니 자,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이제 바깥으로 나가시는 장면 같죠? 네, 나가십니다. 뭐 멀리 가신 게 아니라 시내 건너서 동산으로 갔다. 거기 동산 나오죠? 요한복음은 그냥 동산이라고만 나오고 네? 마태복음, 누가복음은 뭐라고 부르죠? 겟세마네 동산 우리가 아는 바로 그 장소입니다. 마태복음 26장,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 자, 그런데 요한은 다른 복음서들과는 달리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내 원대로 마시고 이 얘기는 쓰질 않고 예수님이 그냥 잡히는 장면만 딱 쓰고 넘어갑니다. 자, 거기를 가셨어요. 2절에 거기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가끔 모이는 곳. 그러니까 제자들도 잘 알고 가끔 모여서 뭐 수련회도 하시고 피크닉도 하시고 기도회도 하시고 그랬겠죠, 그죠? 자, 가끔 모이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것을 잘 알겠죠, 그죠? 그래서 유다가 거기를 온 겁니다. 당연히 여기 갔겠지. 하고 예수를 잡으러 이제 여기 오는 거죠.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자, 알더라. 아는 곳으로 일부러 가셨다 이 말이죠. 그리고 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부러 유다가 잘 아는 곳으로 갔다는 얘기죠. 그죠? 예. 자, 지금부터 여러분 보시면 요한복음의 특징이 뭐냐면 18장부터 19장까지가 잡히고 재판받고 십자가에 달리는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이것을 요한복음을 쭉 따라가 보시면은 여러분이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더 강하게 요한이 밀어붙이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다른 복음서는 그냥 예수님이 잡혔다, 재판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이러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사실이죠. 그죠? 그 사실이죠. 근데 요한은 그 사실을 쓰면서도 뭔가 의도가 있어.
예수님이
네. 그렇지. 예,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자기가 주도하셨다는 거예요. 예. 자기는 죽어야만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니까. 그렇죠? 예. 방금 전까지 그 얘기 다 하셨잖아요. 예? 제자들에게 했고, 예? 17장에서 아버지하고 대화했고, 전부 뭐예요? 아버지의 목적이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꿈꾸시던 영광이 재현돼야 되고, 이 모든 게 되려면 어디로 가셔야 돼요? 예, 죽으셔야 돼요. 예, 내가 가야 된다, 가야 된다. 끊임없이 얘기하셨잖아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된다. 그래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내가 가야 너희가 더큰 일을 한다. 계속 얘기하셨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꼭 가야 돼.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 쭉 보시면, 이건 예수님이 죄수로 끌려가는 피동적인, 수동적인 모습이 아니라, 본인이 전부 아시고 막 주관하고 계시는 장면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응? 자, 그러니까 일부러 아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모르는 곳으로 간게 아니라, 꼭 숨으신 게 아니라 유다가 올 만한 장소로 일부러 가신 거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3절에 이제 보면 유다가 군대와 및, 그러니까 아니까 그리로 왔죠. 아니까 군대와 및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하석들 엄청 많이 끌고 왔습니다. 여기 군대는 이게 그 원어로 보면은 한 200명 정도의 부대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 200명을 예수님 한명 잡으러 왔는데 200명의 로마 군대를 끌고 왔어요. 그 군대만 온게 아니라 또 누구도 대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이 보낸 종들, 하석들, 또 바리새파가 보낸 하석들 엄청 많이 데리고 와요. 만약에 사태를 하면 대비해서 대규모 체포조를 지금 네? 만들어 갖고 오는 겁니다. 자, 밤이니까 회를 가지고 등과 회와, 그러니까 불을 많이 밝히고 무기를 가지고 무장을 하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전부 아시고 스스로 지금 모든 걸 주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도 예수님이 나는 스스로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고 내가 다 갖고 있다. 지금 이제 버리는 권세를 사용하시는 거죠.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하시고 나아가 가라사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가라사대 네로라 하시니 그를 파는 유다도 저희와 함께 섰더라. 그러니까 앞에 2절에도 계속 유다 앞에는 긴 수식어가 따라다닌다 그랬죠. 예수를 파는, 그를 파는, 이 사람의 별명이에요. 유다야. 참 비참한 변명이죠. 별명이죠. 그러면 왜, 앞에서도 계속 나왔어요. 여러분, 7장에 그러세요. 7장. 앞에서도, 이 유다에 대한 얘기는 7장에 이미 나왔어요. 6장이 아니라 어디냐? 6장이구나. 6장 71절. 6장 71절. 거기도 뭐라고 되냐 보소.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70절에, 70절부터, 6장 70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열두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저는 열둘 중의 하나로 예수를 팔자라라. 예수를 팔자라라. 근데 꼭 너희 중에, 열둘 중에, 이걸 왜 강조한다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 다 살펴봤죠? 요한복음 당시의 상황을 암시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쓸 때를. 그때도 역시 배신 때리고 가서 교인들을 밀고 하고 그래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하고 감옥 가게 하고 하는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배신 때린 사람들이 많았거든. 네? 옛날 일제시대 때도 밀고 해가지고 순교당한 사람들도 있죠. 신사참배 안한 사람 막 밀고 하고 교인들. 똑같은 시츄에이션이에요. AD 90년 그 전후로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고 그랬죠. 그 배경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너희 중에 하나 그리고 그를 파는 계속 이 별명을 들이댑니다. 그러니까 독자들 중에 뭐예요? 혹시 밀고 하려고 하는 사람이 이런 대목을 읽으면 어떻게? 뜨끔. 뜨끔하겠죠. 뜨끔. 왓! 이렇게 되겠죠. 예. 자, 배교자들을 염두에 두고 요한이 써내려가는 장면입니다. 자, 6절입니다, 이제. 예수께서 저희에게 내로라. 여기 내로라가 뭐죠? I am이에요. I am. I am은 원래 누구만 사용하는 말이었죠? 하나님.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모세를 만나신 떨기나무 꽃가운데서 만나신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할때 I am이에요, 이게. 네? I am. 우리는 I am 뭐 이남아, 응? I am 김의겸 이래야 되지만 예수님 그냥 I am 이러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냥 I am 그러죠. 네? 자, 예수님이 암시하신 거예요. 물론 여기 내가 그다 하는 말로 사용하셨지만 요한복음은 의미심장하게 예수님이 실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I am. 자, 그러면은 유대인들은 누가 I am 그러든지 일단은 뭐를 표시해야 돼요? 경의를 표시해야 돼요. 그건 하나님을 말하는 거니까, 네? 일단 그게 죄인이건 원수건 누가 말하더라도 일단은 그 말에, 그말 자체에 경의를 표시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저희가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 자. 그 말이 뭐냐면,
그러니까 뭐야, 땅에
일단,
가서?
I am, 아이고, 엎드러지고 보는 거야, 일단. 잡으러 왔는데, 죄수를 잡으러 와놓고, 죄수의 입에서 I am 그러니까 일단 가가지고, 사람들이 이걸 우리 한국 성경에 땅에 엎드러지는 이라 그랬으니까, 사람들이 이걸 오해해가지고, 예수님이 뭐 기적을 일으켜서, I am 그러니까 그냥 그 입김에 그냥 팍 가서 쓰러진 줄 아는 사람 많아. 이 배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여기서도 기적을 하나 또 베풀으셨다고 생각해. 아니 뭐 그런 기적을 베풀으면 잡혀가셨겠어. 자, 그거예요. 경외 표하신 겁니다. 자, 그러니까 뭐 여기서도 I am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요한은 뭘 암시하고 있어요? 이 상황을 주도하고 계신 분이? 예? 예수님이시다. 죄수를 잡으러 와서 죄수로 끌려갈지언정 실은 누가? 예수님이 아엠이시다. 응?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주도하고 계시다. 자, 7절에 누구를 찾느냐? 나야, 나 여기 있어. 그 대신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은 제자들은 가는 것을 용납하라. 그랬더니 9절에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습니다라는 말씀을 응하게. 예수님은 철저하게 빈틈없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이루고 계신 거예요. 네? 지금 죽으러 가시면서도 철저하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순응하는 거예요. 이말 어디서 얘기하셨죠?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습니다. 어디에 있죠? 네, 17장에 방금 전에 있었어요. 17장 12절에.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여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나왔죠? 예. 네. 그걸 이루려고, 기도하신 대로 이루시려고 지금 딱 부탁을 합니다. 예. 제자들은 가도록 용납하라. 10절에 예, 시몬 베드로가 이 의협심 강한 베드로, 응? 검을 가졌는데 이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 멋있죠? 응?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지금 군대가 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쬐아시들이 하고 뭐 단도를 탁 뽑더니, 응? 그 잡으러 온 종의 귀를 싹 잘라냈어요. 멋있잖아. 아, 멋있어. 이게 베드로야. 멋있어요. 멋있긴 한데 베드로는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 상황 파악을 못 하고 있어. 하나님 나라가 뭔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상황 파악을 못 하지. 전혀 파악을 못 하지. 이 장면에서 누굴 연상케 하냐면 모세를 연상케 하는 모세. 모세가 탁 나갔더니 자기 백성이, 예? 애굽 사람이 막 자기 백성을 못 살려고 때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탁 죽여버려. 멋있잖아. 거기까지 멋있었어. 근데 그 다음에 뭐 하죠? 한명 죽이고 출행랑 하죠. 꼭 그 베드로가 뭐 멋있긴 한데, 예, 그 모습 아니에요? 자, 지금 이렇게 무슨 의협심으로 뭐 정의의 사도 마냥 이렇게 한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 역사상 그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역사상 요즘도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를, 의의를 이루어드려야 된다. 그거 뭘, 예? 조직을 하고 뭘, 예? 이런 사람 많죠? 그런 사람들이 꼭 베드로 같은 사람이에요. 요즘 그거 아시죠? 그 유명한 그 비문이 인터넷에 보면 이거 나오는데, 유명해 이건 옛날부터. 저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묘지, 거기 웨스트민스터 사원 어딘지 아시죠? 아세요 혹시? 바로 그 저 국회의사당, 그 유명한 국회의사당 바로 옆에 있어요. 예. 근데 사당 그 사원에 들어가면 그게 교회인데 들어가면 그 안에 무덤들이 다 있어. 예. 교회 안에 무덤이 다 있어. 예. 인사이드에 있어. 인사이드 비석들 쫙 있고. 그럼 거기에 제 데이비드 리빙스턴이니 뭐 유명한 역사상 영국 역사 유명한 사람들은 다 거기 묻혀 있어. 근데 그 중에 하나에 예, 영국 성경의 대주교, 그냥 주교였던 사람의 무덤이 있는데, 그 비문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 사람이 죽을 때 이렇게 말하고 죽은 걸 비문에다가 써줬어요. 후예들이. 이렇게 썼어요. 유명한, 인터넷에 지금 다 나와요. 내가 젊고 자유로워서 상상력의 한계가 없었을 때,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꿈을 가졌었다. 좀 더 나이가 들고 지혜를 얻었을 때 나는 세상이 변하지 않으리라는 걸 알았다. 그래서 내 시야를 약간 좁혀 내가 살고 있는 나라를 변화시키겠다고 결심했다. 그러나 그것 역시 불가능한 일이었다. 황혼의 나이가 되었을 때 나는 마지막 시도로 나와 가장 가까운 내 가족을 변화시키겠다고 마음을 정했다. 그러나 아무도 달라지지 않았다. 이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누운 자리에서 나는 문득 깨닫는다. 만일 내가 내 자신을 먼저 변화시켰더라면 그것을 보고 내 가족이 변화되었을 것을. 또한 그것에 용기를 내어 내 나라를 더 좋은 곳으로 바꿀 수 있었을 것을. 그리고 누가 아는가? 세상도 변화되었을지. 이게 그 비문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야? 너부터, 너 자신부터 변해라. 까불지 말고. 안 되는 일이다. 무슨 뭐 정의가 어떻고. 아직 베드로가 뭘 몰라서 지금. 그래서 저기 13장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알지만 예수님께서 자꾸 죽는다 뭐다 이러니까. 뭐라고 그러죠? 37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근데 요한복음은 베드로 얘기만 나오지만 저 마태복음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 모든 제자도 똑같이 말했다. 이렇게 나. 왜, 한 자리 차지하고 싶은 게 꿈이죠. 그러니까 충성도를 더 높여야지, 그지? 이것도 충성도예요, 지금. 충성도가 지금 팍 발휘가 되는 거. 그래서 단도를 뽑아가지고,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싹둑, 빼버렸어.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 자, 오늘날도 상황 파악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무슨 사회를 개혁해야 된다는 등, 뭐, 정의가 어땠다는 등, 뭐, 좋아요, 다, 뭐, 멋있긴 한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거기 보세요. 빌라도 앞에서 뭐라고 그러셨죠? 먼저 봅시다. 18장 36절. 18장 36절. 예수께서 대답, 빌라도 앞에서 하신 얘기. 내 나라는 어디에 속한 게 아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다. 이 세상에 속했으면 우리가 뭐 별걸 다 해야지, 그죠? 그렇지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게 베드로가 생각한 거죠, 그죠? 지금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베드로가 뭘 몰랐죠? 11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검을 집에 꽂으라. 네가 뭘 모르고 있다 지금. 뭐 검을 사용해서 한명 죽이고 뭐 그러면 네 분풀이 될지 몰라도 충성도는 높일 수 있을지 몰라도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버지께서 주신 잔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에 가서 죽으시는 거죠. 그게 잔으로 잔 마시는 걸로 표현을 했어요. 내가 이 잔을 마셔야 된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이다. 전부 나는 하나님이 하고 싶으신 것을 하는 사람이다. 응? 근데 왜 잔으로 표현했어요? 이걸 알려면 우리가 마가복음으로 한번 가보자. 마가복음 10장 한번 보세요. 잔이 이게 무슨 뜻인가? 마가복음 10장 35절에 보면 마태복음에도 물론 나옵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35절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로 나오지요, 그죠? 마태복음에 보면 어머니가 두 놈을 끼고 와요. 예? 양손에 한 명씩 끼고 옵니다. 자, 근데 간단하게 마가복음은 중요한 건 이거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나와서 뭐라고 그러죠?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뭘 원하느냐? 그랬더니 주의 영광 중에서 지금 예루살렘에 오시니까 예수님이 드디어 등극을 하시는구나 다윗처럼. 그러니까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어디에?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좌총령 우백호, 응? 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3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침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 자, 잔을 침례로 또 표현하셨어요. 이게 뭐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한테 침례를 받으셨죠. 그죠? 자,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요한한테 침례받을 때는 왜 받으려고 나왔어요? 그리고 요한은 왜 침례를 줬어요? 회개의 죄사함의 침례예요. 예? 죄를 씻는 침례였어요.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 침례받으러 오시니까 요한이, 어이, 당신이, 내가 오히려 당신한테 침례를 받아야지, 왜 당신이 나한테, 말도 안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해야 의의를 다 이루는 것이다. 이러셨어요. 그러고 받으세요. 자, 그러면 예수님을 받은 침례는 회개의 침례일까? 예수님이 뭘 회개하죠? 죄가 없으신데. 그죠? 여기에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받은 침례가 뭐라는 거예요? 내가 받을 잔, 그리고 침례, 이렇게 얘기했어. 그게 내가 받는 침례다. 그게 뭐예요? 예, 예수님이 받는 침례는 죽음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침례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미 요한한테 침례받을 때 뭐를 결단 내리신 거예요? 어디로 가기를? 십자가에 가서 죽기로 결단하는 행위가 예수님은 침례받는 거예요. 아셨어요? 역시 오늘 우리가 받는 침례도 그거예요. 그렇죠? 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완전히 나는 끝나고 부활하는 거예요. 그게 침례예요. 자, 예수님이 그래서 잔을 침례로 표현하신 거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여기서 잔은 죽음이에요. 예수님이 죽어야만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11절에 지금 베드로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전혀 감이 없고 상황 파악이 안 돼. 예.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십자가로 가셔야만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입니다. 자, 이에 12절에 군대 천부장 유대인의 하속들이 자, 이 체포조가요. 체포조의 우두머리가 누구예요? 천부장이 왔어요. 천부장은 되게 높은 사람이에요. 몇 명을? 천명을 거느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베너 영화에 보면 베너하고 마지막 그 어렸을 때 친구였다가 나중에 이제 예? 서로 원수가 돼가지고 마지막에 뭐죠? 그걸 뭐라고 하죠? 전투가 아니라 전차. 전차 레이스 하던 그 스티븐 보이드로 있죠, 거기. 걔가 천부장으로 나오는 거야. 거기에서. 천부장. 되게 높은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잡는데 되게 거물급이 온 거예요. 되게 높은 친구가 지금 예수님 잡으러 왔다는 거죠. 자, 천부장과 유대인의 하속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누구한테 끌고 갑니까? 안나스에게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근데 가야바가 대제사장인데 누구한테 끌고 가요? 안나스한테 먼저 끌고 왜냐하면 실권자는 그 친구였기 때문에. 겉으로는 가야바가 에? 타이틀은 갖고 있지만 옛날 등소평이 모양으로 에? 뒤에서 실권은 안나스가 지우고 있었어요. 자, 그 왜 그런 상황이 됐느냐? 15년, 이 지금 예수님을 잡아 결박했던 시점이 AD 한 30년경으로 치면은 15년 전에 빌라도보다 먼저 있던 전임 총독이 안나스를 싫어해가지고 파면을 시켜버렸어요. 대제사장에서. 응? 그리고 가야바를, 사위인 가야바를 대신 대제사장에다 올렸어요.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누구를 안나스를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가야바지만 뒤에서 조정은 안나스가 다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중에 가야바가 몇 년에 관두냐면 36년에 가야바가 예수님을 이제 재판 조금 있다 하죠. 하고 나서 6년 후에 시리아 총독이 갈아버려요. 또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서 도로 안나스는 이미 죽고 그때 안나스의 아들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해서 그때부터 안나스의 다섯 아들이 해먹습니다. 응? 네, 1, 2, 3, 4, 5가 내리 네.
진짜 실권이에요.
네, 실권자였죠. 당연히 실권자니까. 그러니까 실권자라는 이유가 그거죠. 그 역사가 증명을 해요. 그래서 가야바는 반짝 잠깐 하다가 안나스의 아들이 다섯 명이 내리 대제사장을 역임을 했어요. 그게 역사에 나와요. 아무튼 자 그래서 안나스한테 끌고 가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실권자니까 먼저. 자 14절에 가야바는 앞에 11장에 이미 나와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언한 친구죠. 그죠? 한 사람이 죽어야만 백성을 위하여 한 사람이 죽어야 유익하다. 지가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막 떠들었던 그 가야바 였다 이 말이죠. 거기에 장인한테 먼저 끌고 갔더니 15절에 베드로도 따라 들어갑니다. 또 다른 제자가 있는데 또 다른 제자가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베드로까지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왔더니 문 지키는 조그만 여자아이가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17절에. 우리가 잘 아는 얘기죠. 여기에서 이제 그 유명한 베드로의 세번 부인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이 13장에 얘기하셨죠? 아, 죽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냐? 그래놓고, really? 그랬었다. 그 다음에 뭐였어요? 닭 울기 전에 네가 세번 부인할 걸 이미 얘기하셨어요. 근데도 전혀 베드로는 아랑곳하지 않고 말고의 귀를 자르고 어쩌고 그러는데 드디어 이제 때가 왔어요. 자, 여종아이가 와가지고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그냥 이미디어틀리 금방 뭐해? 나 아냐? 나는 아냐? 함께 죽는다며? 방금 전에 칼까지 썼잖아요. 근데 금방 하는 말이 나 아냐? I am not. 나 아니라. 첫 번째 나는 아니라가 나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참 중요한 게 뭐냐면,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라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응? 대답을 할수 있는 질문이에요. 너 예수님, 여보, 예수님 제자세요? 물어보면 대답을 할때 얼마나 뭐예요? 자랑스러운 대답을 할수 있죠. 그죠? 나 예수님의 제자. 나 예수님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 자랑스러워요, 아니에요? 창피해요? 박근혜의 제자야? 뭐 이러면 좀 창피하겠지만. 예수님의 제자야? 자랑스럽지. 근데, 아, 나 아냐. 그런데 앞에서 우리 공부할 때, 제자도 아니면서 제자 취급받았던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 제자도 아닌데도 사람들이, 너 예수 제자야! 이런 사람이 있어. 혹시 기억나? 소견이죠. 말대답 한번 찾아봐요. 이게 영광스러운 장면. 여기는 제자도 아닌데도 너무 이 타이틀을 그냥 받았어요. 자, 9장이죠, 9장. 자, 거기 24절에 보면, 9장 24절에, 우리 이미 공부한 거니까, 9장 24절에 보면, 예, 저희가 소경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로 지금 재판하는 거예요. 소경. 눈을 떴어요. 안식일 날 눈을 떴기 때문에 지금 계속 시비 겁니다. 안식일 어겼다고.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우리는 저 사람, 예수가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자, 소경의 대답입니다.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것은 이 말이죠.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은 사실입니다. 내 경험입니다. 네? 사실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저희가 가로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그랬더니 이 소설이 퍼런 바리새인한테 지금 재판을 받는데 발발발발 떨어야 되는데 이 소경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않냐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 I told you 이러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자꾸 물어 이거죠. 그 다음이 이게 압권이에요. 혹시 당신들 예수 제자 되고 싶어서 그래? 약을 팍 지르는 거예요. 이 사람 보세요. 이게 재판 받으면서 약 지금 안식일을 어기면 어떻게 돼야 돼? 안식일을 어긴 죄는 뭐예요? 추방이에요. 어디에서? 커뮤니티에서 추방해요. 굶어 죽어야 돼요. 말하자면.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태예요. 이 사람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자기는 지금 자기의 눈을 뜨게 해준 이 예수가, 예? 이게 하나님, 예? 하나님께서 온 분이다. 이것 때문에 지금 막 흥분하고 있는 중이니까 바리새인이고 나발이고 상관없는 거야, 지금. 예? 혹시 제자가 되고 싶으시나? 약을 팍 찌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28절에 저희가 얼마나 약 올렸는지 뭐를 했어요? 아니 그 앞에 하도 욕을 하는 거야. 욕을 그냥 확 보다. 이놈의 여기 왜막 처리하는 거 있죠? TV 예능에 왜뭐 욕하면 막 삐삐삐삐 하는 거 있죠? 그걸 한 거예요 지금. 저희가 막 욕을 했어요. 그러면서 누구 취급을 받나 이게 멋있잖아요. 너는 뭐예요? 그의 제자나.
사람은 제자도 아닌데도 제자의 칭호를 얻었어요. 영광스럽게. 근데 베드로는 제자인데도 너 제자 아니야? 아니야, 나 아니야. 차, 대조죠. 완전 대조죠. 이렇게 달라요. 3년 반을 따라다녔는데도 부인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날 만나서 예수님을 어렴풋하게 알아가는 과정에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대변해서 결국 뭐 예수님이 일부러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믿고자 하느냐 믿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제 참제자가 있고 요한복음이 이런 걸 그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그리고 지금 너 제자 아니냐? 나 제자지? 영광스럽죠. 예수님 제자가 최고로 영광스러운 거 아니야 이 세상에서. 이거보다 더 영광스러운 칭호가 어디 있어요? 그죠? 예수님 소속이라는 건데 그때에 부인을 해버리는 데다. 아, 참 안타까운 순간이. 그때가 추운 거로 종과 하숙들이 숯불을 피우고 서서지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부인해버리고 또 쬐고 앉았어. 춥다고. 참 아주 초라한 베드로의 모습을 그리고 있죠. 그 부인을 했으면 속이 뒤집어져야 되는데 그것도 춥다고 그걸 또 쬐고 앉아있는 이 베드로의 아주 초라한 모습.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아, 복음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는 결심하고 맹세하고 별짓을 다 해봐야 효과가 라는 것을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 아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에 가면 이 똑같은 베드로가 완전히 다른 베드로가 감옥 안에서 천사가 발길질로 깨워야 될 정도로 자고 앉았어. 내일 아침에 사형당할 수도 있는데 응? 오늘 밤에 쿨쿨 자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 나오죠. 응? 그게 불과 몇 달 후예요. 몇 달로부터. 그러니까 베드로가 정말 복음을 알게 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져서 교회가 세워지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복음을 확실히 알게 된 베드로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오늘 우리도 그 모습의 베드로가 되어야 된다 이거죠. 아직까지는 십자가 전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객기 부리고 결심하고 별짓 다 하는 베드로인 걸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여기 18절에 숯불 피우고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디베리오 바닷고 해서 숯불 피운 거예요. 탁 리마인드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숯불 봤을 때 어떡하, 우리는 숯불 봐도 따뜻하겠구나. 베드로는 숯불 보면 숯불 앞에서 내가 부인했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 효과. 자, 19절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을 물어봐요. 자, 안나스가 물어봐요. 뭘 물어봐요? 제자들에 관해서 물어보고 교훈에 관해서 물어요. 왜 그렇게 물었을까? 제자들에 대해서는 왜 물었을까? 지금 안나스는 예수님을 뭘로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혁명 세력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 관해서 물을 수밖에 없어요. 왜? 얼마나 세력을 형성했는가를 알고 싶습니다. 네? 그죠? 혁명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었거든, 그 당시에. 끊임없이 나왔거든, 예수님 전부터. 이미 예수님 전 몇십 년 전부터 끊임없이 혁명을 일으키다 실패하고 혁명을 일으키다 실패하고. 그래서 지금 조금 있다 보면 빌라도가 예루살렘에 와 있어요. 빌라도는 예루살렘에 없어요. 평소에는. 어디 있어요? 100km 떨어진 가이사랴가 유대의 수도였어요. 그때. 예루살렘이 아니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 수도지만 로마 정부에서 볼 때 유대의 수도는 바닷가에 있는 가이사랴. 그 당시에 유대에서 제일 큰 도시예요. 거기가. 가이사랴가 빌라도의 총독부가 있는데요. 일제시대 총독부처럼. 그럼 지금 왜 예루살렘에 와 있을까? 여기 아까 조금 이따 보면 관정에 있었죠. 관정에 들어가고 나오고 계속 나오죠. 관정. 그게 뭐냐? 여기는 총독부가 아니라 임시로 명절 때만 와 있는 거. 안토니오 요새라는데, 예? 안토 군대가 물론 주둔하는데 명절 때 유월절부터 어디까지? 오순절에 이르는 기간. 예? 또뭐 초막절 이런 유대인의 큰 명절들 있죠. 이때는 가이사랴에 있던 총독이 어디를 항상 와 있어요? 예루살렘에 안토니오 요새 와서 지내요. 군대를 잔뜩 이끌고. 왜? 뭐가 일어날까봐. 혁명, 폭동이 일어날까봐. 그래서 빌라도한테 재판을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가이사랴까지 가서 재판 받으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바울은 어디 가서 재판 받죠? 로마 가기 전에. 대제사장이 어디로 끌고 가죠? 가이사랴로 끌고 가요. 왜? 총독이 거기 있기 때문에. 베스도한테.
자, 그래서 그의 제자들과, 그러니까 뭐야?
이놈, 이 세력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궁금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의 뭐를? 교훈. 뭘 짰을까? 뭘 얘기하고 선동하고 다녔을까? 혁명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교훈을 물어보는 게 도대체 혁명 세력을 그 앞에서 무슨 꿈을 꾸고 있는가? 꿍꿍이 속이 뭔가? 이걸 알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뭐예요? 나 드러내놓고 성전에서, 회당에서, 길거리에서, 유대인들 모이는 모든 곳에서 얘기했고 은밀히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했다.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나 혁명 일으킬 의사가 전혀, 혁명 일으키는 사람이 혁명을 일으키기 전에 사람들 앞에서 막 돌아다니면서 작당합니까? 아니, 그거 금방 색출되지. 그렇죠? 은밀히 행하는 법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은밀히 아무것도 안 했다. 대놓고 다 얘기하고 다녔다. 그 말은 뭐예요? 나는 니네가 생각하는 혁명이니 개혁이니 뭐니 아무 관심도 없다. 그 말씀이죠.
21절.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한테 물어보면 다 안다. 저희가 나의 하던 말다 안다. 나 혁명 세력 아니야. 22절에 무식하면 용감한 놈 하나 나옵니다. 이 말씀하시며 곁에 있는 하속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서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한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다면 이랬을 거야. 이러는 거죠. 오늘날 이 세상이 이 짓하고 앉았는 거죠.
이거 보니까 교회에서 목사님에게는 과잉 충성으로 목사님 뭐 이렇게 했을 때 주변에서 목사님 어쩌고저쩌고 말하는 사람한테 막 스스로 나서
그렇지.
목사님
그런 거지.
사람이 막 겹쳐서 생각해.
완전 과잉 충성이잖아.
그런 사람이 많잖아요. 교회 안에서
무지 많지. 의리의 사나이들 많지. 무식하니까 알면 이 짓 안 하겠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거하라. 잘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그랬더니 안나스가 볼때 예수님 물어봤더니 제자들 교훈 물어봤더니 안나스가 볼때 뭐예요?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 재판하고 자시고 할게 없어. 그러니까 아예 저 나는 뭐 공식 대제사장도 아니니까 쟤한테 보내. 사위한테 보내. 가야바한테 그래서 보내는 거야. 자기는 뭐 자기가 궁금한 건 뭐예요? 자기의 기득권이 사라질까봐 지금 그게 궁금한데 보안이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죠? 아무것도 아니야. 대놓고 뭐 그냥 뭐이 헛소리 하고 다닌 거. 저런 친구를 왜 내가 바쁜데 나한테 끌고 와? 뭐 이런 애티튜드죠, 그죠? 그러니까 가이바한테 보내라. 그래서 24절에 결박한 채 누구한테 갑니까? 이제 공식 직분을 가지고 있는 가야바가 처리하게 하라. 나는 볼때뭐 별거 없다 이 말이죠. 만약에 예수님에게서 뭔가 혐의를 발견했다면 안나스가 눈에 불을 켜고 거기에서 뭔가 하려고 그랬겠죠. 실권자니까. 근데 뭐 보안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가야바한테 보내 이렇게 된 거야. 자, 25절.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또 거기까지 따라가서 또 불을 쬐는 사람들이 묻대.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야. 굉장히 영광스러운 대답을 할 수 있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이. 그죠?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야돼. I am not. 또 그래. 나는 아니야. 나 아니야. 나 아니라는데 왜 자꾸 그래.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부인. 대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베어버리운 사람의 일가라. 그러니까 도자라로 베드로에 대해서.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않았니. 아이위트니스다. 목격했다. 그랬더니 그래도 시침이 뚝대고 또 아니라 그래. 그때 닭이 울더라.
베드로가 막 이렇게 부인할 때는 예수님이 이거 하셨던데
생각도 안 났을 거야. 생각도 안 났을 거야. 자기 지금 목숨 달아나는 거에 거기에 초점을.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 요 장면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쫙 쳐다보니까 베드로가 그 순간 가서 텅 거거라는 장면이 나와요. 요한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거는 안 쓴 거예요. 요한은 지금 뭐가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걸 주도하고 계시다는 게 초점이니까 그런 거 다 빼버렸어. 근데 누가 보면 한번 찾아봐요. 누가 보면
아주 베드로가 공기 탁한 장면이 나와요. 자, 22장에 61절이에요. 22장 61절. 누가복음 22장 61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심히 통곡하니라. 아, 예수님이 본 모습은 여기 안 나오는구나. 마태복음에만 나올 거야. 쳐다본 거야. 어디에 나와? 누가복음에 나와? 어디 돌이켰다 나와?
61절이.
아, 거기 나오는구나. 오케이. 61절에나? 아,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거기 나오네. 네, 오케이. 보시니 하고 나왔지. 자. 아, 어땠을까? 우리가 베드로라면 어땠을까? 세 번 딱 부인했는데 예수님이 싹 돌아서 나를 쳐다봐.
아, 베드로.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 안 해 놓으셨으면 아마 베드로도 유다같이 됐을 거예요.
자, 28절입니다. 저희가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이제 바로 그 안토니오 요새라는 데 여기요. 이게 성전 바로 옆에 있었어요. 일부러 성전 옆에다가 지어놨어요. 로마가. 왜? 주로 성전을 주위에서 폭동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바로 폭동이 일어나자마자 진압하려고. 관정을 거기다 지어놨다. 그걸 안토니오 요새라고 그랬다. 자, 끌고 가니 새벽이라. 저희는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노라. 자, 보세요. 자, 가야바와 이 세력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야. 뭐예요?
왜 그랬을까? 빌라도가 누구예요? 거기가 안토니오 요새가 누구들 사는데요? 이방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은 이방인 부정하잖아요. 명절에 특히 이방인을 만나면 부정 타는 거예요. 예? 요즘은 안 그렇지만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제가 아는 사람 중에 대한항공 기장이 있었는데 예? 이 사람이요 아침에 집에서 나오잖아요. 저 공항에 가려고 나오다가 여자를 보면 재수없다고 전화를 걸어요. 그러면 나 오늘 비행기 조종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익스큐즈가 돼요. 만약에 그래서 기분 이상해가지고 비행기 몰다가 몇백 명 떨어지면 어떡해. 그러니까 공항에서, 저 항공사에서도 오케이. 예. 로 다른 사람으로 대체하는 거야. 이게 실화예요.
어떻게 여자를 안 볼 수가 있지?
아, 제일 먼저 보는 사람이. 예.
남자를 봐야 되는데, 아, 남자를. 첫 번째 보는 사람이 남자여야 되는데.
아마 식구는 예, 빼고. 예,
식구는 빼고, 딱 문을 나섰는데, 여자가 제일 먼저 봐. 봐. 그러면은, 아, 재수 없다. 그렇지, 진짜 그렇다니까.
옛날에 그런 사람 좀 있었어.
그런 거야, 지금. 예.
진짜?
아, 실제로 그랬어?
저...
응, 나중에. 여기 들어갈까봐. 자. 실제로 그런다니까, 사람들이. 재수 없으면, 막, 그런 식으로 나온다. 이런 거야, 지금. 이방인들, 재수 없는 거야. 네. 유월절을 잘 지켜야 되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위선자들이, 지금 하나님에게서 온 분을 죽이려고 하면서 자기들은, 뭐야? 더럽힘을. 진짜 더러운 게 뭔데? 그죠? 진짜 더러운 게 뭐예요? 하나님에게서 오신 예수님을 지금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게 더러운 건데, 이들은 뭐예요? 뭐, 리추얼, 의식, 행위 이런 것들에서 깨끗하면 자기는 하나님 앞에 괜찮다. 이런 위선을 떨고 앉아있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이 이렇게 삽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당 갔다 왔다 들어갈 때 뭐 할 때 위선을 떱니다.
실제로.
근데 여기 가이바...
가야바.
가야바. 예. 가야바한테 가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런 건 여기에 예. 없네요.
예, 여기 기록을 안 하고 가야바 얘기는 주로 빌라도한테 가서 예수님 잡아주기라는 얘기만 계속 나와요. 예. 가야바는 예수님 잡아주기는 거에 초점을 맞춘 사람이에요. 거기 가서도 뭐가 있긴 있었겠죠. 자, 아예 죽이기로 작정을 했다라는 거죠, 이들은. 예. 그래서 거기에서 대화는 나오지도 않아요. 자, 그러니까 더럽힘을 받지 않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안 들어가. 그래서 안 들어가. 자, 지금부터 여러분 보시면은 그래서 계속 빌라도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밖에 나와서 얘기하고 안에는 예수님이 관정 안에 끌고 들어갔고 대제사장과 이 바리새인들은 어디 있고? 밖에 있고. 그러니까 누가 계속 들어왔다 나갔다. 빌라도가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그러니까 요한이 일부러 이렇게 사실이지만 일부 다른 복음서는 이렇게 그리질 않고 있어. 근데 요한은 일부러 이렇게 그린 거야. 사실은 죄수로 끌려온 예수님이 당당하고 빌라도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이 짓하고 있었다, 이 말이야. 예, 전부 예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 이걸 강조한 거예요. 거기 한번 보세요. 29절에. 빌라도가 어디로 나가? 밖으로 나가서 얘기를 해. 그들이 안 들어오니까. 33절. 빌라도가 다시 어디로 들어가?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를 부르고. 자, 38절. 38절 후반절에.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밖으로 나가서. 아무 죄도 없다. 그러죠? 그 다음에 19절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그리고 4절에 다시 밖에 어떻게? 나가. 그 다음에. 9절에 보세요. 다시 관정에 들어갔어. 13절에 예수를 끌고 나왔어. 그러니까 베드로 바빠요. 아, 빌라도 엄청 바빴어.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그러니까 요한이 일부러 이렇게 쓰고 그리고 있는 거예요. 자세하게. 왜? 여기에서 이 모든 걸 주도하고 계신 분은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예수가 아니고 예수님은 이분이 주도하고 있고 꼭 예수처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땀을 뻘뻘 종처럼 왔다 갔다 하는 존재가 빌라도였다. 그걸 그리고 예수님은 그리고 엄청 당당하세요. 예? 예수님 굉장히 당당하세요. 자, 빌라도가 밖으로 나갑니다. 29절.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소하느냐? 대답하여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넘겼겠나이까. 31절. 너희 법 있지 않냐? 예? 유대인들 너희 법, 율법 엄청 많지 않냐?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이 없나이다. 말은 맞아요. 로마 법이 우선이에요. 유대인 법보다. 예. 로마가 지배하고 있으니까. 유대인 법이 분명히 존중은 해도 로마 법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함부로 사람을 죽일 수는 없었어요. 그렇지만 필요에 따라서 사람을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죽였죠, 돌로.
네, 나중에 스테반 죽이는 거 보세요. 로마 법이 있는데도 스테반은 돌로 때려 죽여버려. 그래서 예수님도 돌로 때려 죽여도 돼. 그죠? 그리고
앞에 8장에 보면 가는마다 현장에서 붙들린 여자를 데리고 와서 돌 하나씩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어. 지금 죽이기 직전에. 그러다 예수님 말 듣고 돌을 놓고 돌아가죠. 그러니까 뭐예요? 때에 따라서는 자기들이 얼마든지 죽여요. 근데 예수님의 경우에는 안 죽이고 누구의 힘을 빌려서 죽이려고? 로마의 힘을 빌려서 죽이려고 그래. 빌라도한테.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이걸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그들의 꼼수를 하나님은 역으로 또 사용하셨어요. 이게 멋있는 장면이에요. 자, 그들의 꼼수는 뭐예요? 그러니까 다 돌로 때려 죽여. 예수님은.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구약 시대 때 선지자들이 많이 돌로 맞아 죽었어. 많은 선지자가 돌을 맞아 죽었어요. 왕이 죽이고 백성이 죽이고 많이 죽였어.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 예, 하나님의 선지자를 저놈들이 죽였다 해서 오히려 죽은 다음에 더 유명해져. 하나님 선지자들은 죽은 다음에 더 유명해지고, 야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 맞다. 끝까지 저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죽어갔다 해서 오히려 영웅이 돼. 지금 예수님을 돌로 때려 죽이면 어떻게 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분을 그렇게 때려 죽여. 그럼 뭐예요? 추종자 더 많이 생겨. 보나마나 뻔해. 이들의 꼼수는 뭐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죽이면 안 돼. 그러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 그런데 로마의 힘을 빌려서 그들의 사형법에 따라 죽이면 얘기가 달라져. 그게 뭐라고 그랬죠? 십자가예요. 그래서 뒤에 뭐야? 이들이 자, 로마가 십자가에 죽이려고 한 게 아니에요. 누가? 6절에, 19장 6절에 보세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빌라도가 십자가에, 다른 사형법도 있어요, 로마가. 예? 교수형도 있고요. 목 잘라 죽여도 되고요. 많이 죽일 수 있어요. 나중에 사도 바울은 목 잘라 죽였어요, 로마가. 얼마든지 다른 방법이 있어요. 근데, 누가 제시한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하속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 질러 가로대, 뭐예? 십자. 그들이 제안한 거예요. 그들의 꼼수예요. 다른 방법으로는 안 돼. 십자가야만 돼. 이들은. 왜 그런지 알죠, 이제? 예, 신명기 21장 23절에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율법에 이렇게 기록됐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써요. 하나님의 저주를. 하나님의 법에 나무에 달려있는 사람 딱 보면 누구의 저주를 받은 거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야. 자, 그러면 나무에 달려서 죽은 사람을 딱 백성들이 보면은 그동안 따라다니다가도 나무에 달려 죽어 있어. 그럼 뭐야? 누구의 저주를 받았어? 하나님의 저주. 따를까 안 따를까? 따르면 큰일 나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을 따르면 자기도 저주 받지. 그러니까 아주 신의 한 수야,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기만 하면 신의 한 수야. 다 끝나는 거야. 그 지긋지긋하던 3년 반 동안의 그 예수님과의 승쟁이를 한 단칼에 끝내는 거야. 네. 그래서 나무에 달려 죽이려고 지금 꼼수를 써서 자기네가 돌로 때려 죽이지 않고 자기네가 처리 안 하고 어떻게? 로마의 힘을 지금 빌리고 있는 거야. 그것도 방법론까지 제시하면서. 네. 십자가라는 방법론까지 제시를 하면서. 됐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반전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갈라디아서 3장 13절이에요. 고 신명기 9절을 찾아보세요. 고 신명기 9절을 바울이 인용을 해요. 멋있죠? 이게 하나님의 반전이라는 거예요. 3장 13절. 갈라디아서 3장 13절. 하나님은 이렇게 멋있게 하세요, 모든 거.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속량 구속했단 말이에요.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어디에? 신명기 21장 23절 율법에 뭐라고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유대인들도 요거 때문에 예수님을 못 박았고 하나님도 요거 때문에 예수님을 못 박은 거야. 근데 완전히 달라. 이유가 그들은 뭐예요? 추종자를 없애고 닥쳤던 개 만들려고 백성들을 나무에 달려 죽였고 하나님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기 때문에 똑같은 이유로 그래야만 누가 우리가 속량받기 때문에 예? 예. 똑같은 방법을 사용했는데 하나님과 저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똑같은 이유로 박았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완전히 달라요. 예. 멋있죠? 아, 이런 게 멋있는 거예요. 이런 게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랬어. 예. 작품이에요. 십자가가 없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십자가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졌어. 죄도 사망도 율법도 예? 나도 세상도 마귀도 전부 거기서 처리가 되는 예, 이걸 하나님이 예, 저주를 다 거기서 끝내버렸다. 예수님이 저주를 다 받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 이거 흥분 안 됩니까 이거? 응?
안 되네. 32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뭐예요?
응하게. 전부 예수님이 주도하고 계시다.
응하게. 하나님께서 전부 사용하셨어. 자. 그러니까 빌라도가 뭐예요? 대화 잠깐 해보니까 안 돼. 안 맥혀 들어가. 그러니까 다시 어떻게 누구한테로 가? 예? 예수님한테 또 들어가요. 너 유대인의 왕이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예수노로 대답을 안 하시고 뭐라고 그러셨대? 헷갈리게 대답하셨지. 뭐라고?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하여 네게 한 말이냐? 너 진짜 나 유대인의 왕이라고 생각해서 물어보는 거야? 그 말이죠. 네가 지금 얘기해. 네 생각을 얘기해봐. 사람들한테 얘기 듣고 나한테 질문하지 말고 너 자신이 지금 관심 있냐? 이 말이지.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자 여기에 그 유명한 대답이 나오는 거야. 아까 찾아봤던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누구의 나라는? 내 나라는 예수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요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나라 백성인 우리도 이 세상에 속했을까 안 속했을까? 안 속했겠지.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예수님과 똑같아요. 예수님도 이 세상에 사셨지만 30년을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이 세상을 사셨어요. 그 예수님 나라에 속한 우리도 이 세상에 지금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요.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 속했다면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돼요? 힘과 물리력을 사용해서 예? 이 세상을 대항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살아요. 왜?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이게 16세기에 종교 개혁자들과 재침례 교도가 여기에서 갈라지는 거예요. 예. 종교 개혁자들은 힘과 물리력을 키워서 캐톨릭을 상대로 예? 대항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예. 재침례 교도는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고 제자로만 살면 된다. 예? 우리는 절대 물리력과 힘으로 대항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냥 죽은 거예요. 죽이면 죽고 감옥 가라 그러면 감옥 가고 예. 전부 예수님의 원리를 따르고 산 사람들 여기서 나오는 여러분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베드로가 그 말고의 귀를 잘랐을 때 예수님이 거기에는 요한복음은 간단하게 검을 도로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게 이렇게 써 있지만 예. 거기는 뭐라고 돼 있어요? 예. 칼로 일어난 자는 칼로 망한다. 그래 놓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네. 뭐라고 그러셨어요?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6장 53절. 감이 오시죠? 53절. 52절에 방금 전에.
네, 검을 도로 집에 꽂으러 검을 가진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하고 53절에 뭐라고 돼 있죠?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는 하고 싶으면 내가 금방에 그냥 와라 이러면은 어떻게 아버지 보내세요 그러면 어떻게 12영이 뭔지 한 영이 6천명입니다 로마 1군단 예? 한 개 군단이 6천명으로 형성된 군단이 0이라고 불렀어요 12영이니까 몇 군단 12개의 군단의 천사가 자기 예수님의 손짓 하나에 말 한마디에 그냥 달려와서 자자자 이게 피스 오브 케이크다 이거. 누워서 떡 먹기다 이거. 그런데 안 하십니다
왜? 54절이에요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은 이 일이 이리리란 성경이 어떻게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고 싶은 것 그것만 하다가 하시겠다 우리도 이렇게 살다가는 겁니다. 예? 우리도요. 어떤 물리력과 어떤 힘을 키워서 이 세상을 대항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 철저하게 우리 복음으로 사는 사람, 교회의 삶은 이렇게 사는 겁니다. 다시 36절 넘습니다. 내 나라가 여기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나라는 여기가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죠. 예수님은 이 세상을 바꾸러 오시지 않았어요. 올드 크리에이션은 바꾸는 게 아니에요. 바꾸는 게 아니라 뭐예요? 새 창조를 해야지. 그죠? 옛 창조를 바꾸고 개혁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절대 이 세상을 바꾸려고 살면 안 돼요. 이걸 모르는 크리스찬들이 아직도 이 세상을 자꾸 바꾸려고 들어. 되는 줄 알아. 뭐 자유긴 자유인데. 그건 복음을 몰라서 그래요.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목적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을 바꿀 생각을 안 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요? 여긴 내 나라가 아니야. 그 대신 뭐예요?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여기서 뭐를?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려고 사는 거야. 그들에게 보여주고 드러내고 빛을 비추고 하면서 그들도 어디로 들어오게?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게. 거꾸로. 저기를 바꾸는 게 아니라 저기에서 이쪽으로 건너오게.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다른 거.
우리도 이 원리대로 사는 거. 그게 뭐예요?
그게 예수님처럼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이미 앞에서 다 얘기했어요. 13장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종으로 살아. 완전히 이 세상의 힘과 물리력을 키워서 기득권을 사용하려고 하는 이 세상과는 정반대의 길이에요. 거꾸로입니다. 완전히 죽어야 되고 종이 돼야 되고 예, 삶의 스타일이 완전히 180도 달라요. 그게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이것을 기독교가 완전히 거꾸로 간 아주 극치가 콘스탄틴이라는 그 못된 친구예요. 예? 예, 로마 황제의 지위를 사용해서 기독교를 어떻게 힘과 물리력으로 잔뜩 예? 포장을 하고 해가지고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엎고 기독교를 타락시킨 주범이 콘스탄틴이고 그 콘스탄틴의 후예들이 캐톨릭이고 지금의 개신교예요. 장로견이 모든 개신교 왜? 계속 뭐예요? 지금도 그래서 그런 걸 키우려고 그래. 큰 교회 하려고 그러고 교회가 막강해야 되고 건물도 커야 되고 뭐 이렇게 돼야 되고 조직도 탄탄해야 되고 전부 뭐예요? 세상이 하려고 하는 거 그대로 교회 갖고 들어온 거죠. 우리는 정반대로 사는 사람. 콘스탄틴의 기독교가 바로 예수님을 거스리는 기독교. 그래서 여러분 다 역사를 잘 알지만 16세기 제친예 교도들이 누구의 제자였다고 그랬죠? 제일 처음에? 츠빙글리의 제자였어요. 츠빙글리. 개혁자. 켈빈과 루터와 함께 3대 거두, 3대 마차라고 불리는 종교개혁. 츠빙글리의 개혁자였어요. 그런데 츠빙글리가 캐톨릭에서 개혁을 하고자 나와서 한 일이 캐톨릭과 똑같이 했어요. 왜? 힘을 키워가지고, 예? 캐톨릭과 대항을 했어요. 뭐, 칼빈도 그렇고, 예? 칼빈은 어디에서? 제네바에서. 루터는 독일에서. 츠빙글리는? 스위스 쭈리히에서. 예. 그래서 다 뭐예요? 스테이트 철치라는 거예요. 예. 나라, 도시 국가. 그게 곧 교회였어요. 말하자면. 시의회와 손을 잡고 교회를 운영했으니까. 그래서 예배 안 오면 갖다 감옥에 가두고, 그 별짓을 다 했어. 물리적으로. 자, 그랬는데, 제자들이, 스빙글리의 제자들이 원어로 그것도 제자 훈련을 받아. 원어로. 신약을 원어로 줄줄줄줄. 천재예요, 스빙글리가. 아주 공부 많이 한 사람이에요. 성경을 원어로 줄줄줄줄 외던 사람이. 자, 그러니까 그 실력으로 제자를 키웠는데, 이 제자들이 그렇게 배우다 보니까, 어? 성경은 이렇게 안 돼 있는데. 우리 스승은 왜 우리를 가르쳐 놓고, 왜 저렇게 사나? 따지기 시작한 거예요. 응? 그랬더니, 시의회를 동원해가지고, 자기 제자들을 죽여버린 거예요. 물리력으로. 그런 쯔빙글리기 때문에 나중에 뭐예요? 캐톨릭이 점점 강하게 압박을 하니까 저놈들하고 뭐를 해야 된다. 칼 들고 전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캐톨릭하고 전쟁하다가 전사를 했어. 우리는 그냥 종교개혁자로만 알고 있죠. 아니야. 캐톨릭하고 진짜 칼 들고 방패 들고 싸우다가 전쟁에서 전장에서 죽었어. 그게 쯔빙글리. 참 안타까운 사람. 왜? 예수님의 이 원리를 이해를 못하죠. 내 나라는 뭐예요? 이 세상에. 예? 뭐를 해? 뭐를 해?
개혁을 하는
거죠. 했죠. 하긴 했죠.
근데 분리되어 나왔지만은 결국은 기존에 따라서 똑같이 했다는
거죠. 똑같이 했어요. 똑같이. 교리만 다르지. 예, 하는 짓은 똑같았어요. 물리력과 기득권을 형성해야지만 우리는 서바이브 한다. 이런 잘못된 사고방식. 이에 비해서 재침례교도들은 뭐예요? 서바이벌이 중요한 게 아니다. 주님의 제자로 따라가는 게 중요하다.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다 죽었죠. 거의 씨를 말리다시피 해서 돌아온 게 지금 랭카스터에 있는 아미시니, 메노나이시 이런 사람이 이제 서바이벌한 겁니다. 자, 그 수박이 아미시 수박입니까?
개혁이라는 게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교리의 개혁이에요. 교리의 개혁이고 그들의 그 잘못된 면죄부 팔아먹고 뭐하고 하는 잘못된 프랙티스의 개혁이지 그들은 스테이트 철치는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세력을 얻고 하는 개혁이었어요. 물리력에 의한 개혁이었어요.
그걸 거부하는 거죠. 지금 우리는 그걸 거부해요.
지금은 그들의 후예가 그렇게 살진 않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안 하는 재침례교들을 갖다가 핍박하고 죽이고 한 사람들이 개신교인들 중에도 많았어. 켈빈의 후예니 루터의 후예들이 침례교도들을 많이 죽였어.
자. 37절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이게 계속 관심이 거기 있는 거예요. 이게 왕이면 큰일 나는데 내가 왕을 몰라보면 큰일 나잖아. 그러니까 이게 제일 관심이 왕이 아니냐 아니냐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되 뭐라고 그래요?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너 지금 왕이라는 말을 사용했지. 맞아. 나 왕이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그런데 왕은 왕인데 네가 생각하는 왕이 아니라 어떤 왕이다? 어떤 왕이야?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는 왕이야. 그러니 빌라도가 이거 알아듣겠어? 진리가 무엇이냐? 이런 거. 아 이게 뭐 왕이냐 그랬더니 맞다 왕이다 했는데 왕이 뭐 진리에 등거하는 뭐 그런 왕도 있냐 이거죠. 그래서 진리가 무엇이냐. 자 그러면 봐요. 여기서 이제 빌라도가 뭘 잘못했나 우리가 그걸 봐야 돼. 왜 저 사도신경 뭐 우리는 물론 사도신경 그 좋아하지도 않지만 사도신경에 맨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하고 아주 지금 몇백 년 동안 지금 빌라도는 아주 죽일 놈으로 예? 저 제독공교에서는 맨날 그거 외우고 앉았잖아요. 자 그런데 빌라도의 문제가 뭐냐? 자, 잘 보세요. 38절.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그럼 끝나. 거기서 어떻게 해야 돼? 네, 진리가 무엇입니까? 저 정말 알고 싶습니다. 지금 왕이라 그랬죠, 왕. 왕은 왕인데 진리의 왕이야. 그러면 이게 어떤 왕인가? 궁금해야 되거든. 궁금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질문 하나 딱 해놓고 그냥 나가버려. 어디로 나가? 유대인들에 또 나가. 저기 있습니다. 지금 고소한 사람들한테 나갔어.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빌라도가 잘못된 게 죄를 찾지 못했는데 십자가에 못 박은 죄예요. 빌라도는 끝까지 죄를 못 찾았어요. 자, 보세요. 자, 38절 거기에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그랬죠? 자, 4절에 또 한 번 얘기해요. 4절에 19장 4절 9장 4절.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그죠? 그죠? 6절 마지막에 보세요.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세 번이나 계속 반복을 해요. 이러기도 쉽지 않아. 그죠? 한번 얘기하고 안 들으면 아이 니네 가서 이러는데 빌라도가 그래도 나름 뭐야 애를 써요. 세 번씩이나 죄 없잖아. 죄 없잖아를 그들한테 가서 반복을 해요. 그러면서도 넘겨줬어. 그게 빌라도가 잘못한 거야. 손까지 씻어요. 저 마태복음. 나는 죄 없다. 저놈들 죄다. 자기는 물 가져와. 그러고 손 딱 씻어. 자, 그러니까 이 친구는 전혀 진리엔 관심 없고 뭐에만 관심 있어요? 재판에만 관심 있어요. 재판. 지금 이 절호의 찬스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이렇게 대면한 사람이 많지 않아요. 오랫동안 그것도. 제자들 빼놓고 이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의 아들과 1대1로 대면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입니다. 절호의 찬스야.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친구는 계속 재판에만 관심이.
빌라도가 예수님 소문을 들었겠죠?
들었겠지. 당연히 들었지. 당연히 들었지. 찬스를 놓친 거예요. 안타까운 친구. 아무 죄도 못하노라 하소 나름 힘을 써요. 39절에 명절이 유월절에 꼭 한 사람 죄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어요. 왜? 그것도 로마가 뭐 하는 거예요? 식민지 백성에게 환심을 살려는 수작이죠. 네? 그래서 한 사람씩 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심 빌라도는 누구를 예수를 이럴 때 풀려주면 인기를 끌겠거니. 그랬는데 웬걸 40절 소리를 바락바락 지르면서 뭐라 그래? 이 사람이 아니라 누구다? 바라바 강도니라. 강도를 풀어줘. 바라바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 이 친구들은 맛이 가도 참 간 거죠. 강도를 풀어내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참.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죄 없다면서 채찍질은 또 해. 할 건 다 했죠. 그리고 군병들은 놀리려고 어떻게 해요? 왕이 쓰는 금관 대신 뭐로? 가시로 면류관 만들고. 자색옷. 누가 입는 옷이죠? 왕이 입는 색깔입니다. 자색옷을 입고. 왕이여 편안을 찌어다고 손바닥으로 때리고. 4절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이 사람을 데리고 너에게 나오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알게 하며. 또 한 번 얘기. 그리고 예수님이 나오셨어요. 데리고 나왔어요. 6절에 자 이제 여기가 이제 이들의
아주 본심이 드러나는 장면. 대제사장들과 하속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가로대. 그들의 꼼수입니다. 예? 십자가야. 나무에 못 박아달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네. 빌라도가 가로대.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그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 죄를 뭐 세 번째 또 얘기합니다. 난 죄 없다고 봅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저는 당연히 죽을 것은 저가 자기를 뭐라고 한다? 하나님 참남죄라는 거야. 하나님 아들이라고 감히 인간인 주제에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럽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웠어요. 아까 왕이라는 말에 어? 이랬다가 지금은 더 한술 더 떠며 하나님의 아들 두려운 거죠. 진짜면 어떡하냐 이거지.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두려움은 절대로 생명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빌라도를 보면 요즘 두려움으로 전도하는 사람이 많은데 저도 처음 예수 믿고 막 열정이 지나쳐서 전도할 때마다 겁을 주면서 전도했어요. 지옥 얘기에 그때는 또 내가 말세론에 막 사로잡혀서 곧 재림에 공중 휴거에 뭐 막 7년 환란 그러면 불가마에 들어가고 뭐 막 기름가마에 들어가고 뭐 막 이러면서 전도를 했어. 그래서 예수 영접한 사람도 있어. 근데 가짜야. 두려움으로 복음을 전해서는 안 돼. 진리를 전해야지, 진리를. 그러니까, 여기 빌라도를 봐요. 두려워도, 두려움 거기서 끝나고 말이야. 전혀 그 이상을 갖지 못해. 9절에 두려우니까 다시 관정에 들어갔어.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 서냐? 이제 그걸 물어보는 거야. 어디서 왔냐? 진짜 하나님 아들이면 공기 탁하잖아요. 그죠? 자, 예수님께서 뭐 하세요? 왜?
알고 싶은
찬스 끝. 성경에 이런 거 많이 나와요. 찬스를 줬는데 찬스를 포착을 못하는 사람은 어느 날 찬스를 잃어버려. 빌라도가 그런 사람 대답을 안 해줬어. 어, 나 하늘에서 왔어. 대답 안 해. 대답하여 주지 아니 관심 없는 사람에게는 예나 지금이나 기회가 오다가 끝납니다. 필사적으로 진리를 찾는 사람에게만 기회가 오는 법입니다. 빌라도는 놓쳐버렸어요. 이제 더 이상 없어요. 기회 끝. 그래서 결국 빌라도가 자기 권세로 총독이 굉장히 높은 권세인데 총독의 권세로 한 일이라고는 뭐밖에 없는 줄 아세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달리도록 내준 것밖에 한 일이 없어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 결국 이거야. 한심한 친구. 그러면서 나름 뭐해요? 예수님을 살리려고 애를 꽤 썼어요. 그죠? 19장 12절에도 보세요.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와이프가 빌라도의 와이프가 밤새 꿈에 엄청 예수를 살리려고 노력한 꿈 얘기까지 해줬어. 빌라도한테 와서. 지금 빌라도는 결국 어디에서 어디에서 이게 이제 이것도 신의 한수야 이놈들. 신의 한수가 많아. 얘네들은 많은 걸 연구해갖고 지금 온 거예요. 빌라도한테. 이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 그냥 멍청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얘네들이 엄청 이 머리가 팩팩 돌아가는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몇 가지 신의 몇 수를 갖고 온 거야. 그죠? 십자가에 달아 죽여야 된다. 그 다음에 확인 사살이 뭔지 아세요? 예, 이거 이 말에는 빌라도는 꼼짝 못하지. 뭐예요? 자기를 왕이라고 12절에 왕이라고 하는 자를 자는 가이사 로마 황제를 반역하는 것. 이 말을 들으면은 더 이상 빌라도는 할 게 없어야 돼. 왜? 로마 황제를 들먹거리면 자기는 어떻게 돼? 뭐가지 그냥 싹둑이야. 네. 결국 이것 때문에 빌라도는 예수를 내준 거야. 이게 한계야. 이게 빌라도의 한계. 10절에 과시 한번 해보긴 했는데 그 과시 해봤자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하고 폼 잡고 한마디 했는데 깨갱 11절에 왜 위에서 주지 않으면 나를 해할 권세 없어. 그 권세 네 거 아니야. 전부 하나님이 그래서 다 보고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빌라도는 땀을 뻘뻘 흘려서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이거 하고 예수님은 한마디마다 중복에 있게 한마디씩 탁탁 주도하세요. 자, 여기 주인공이 누구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서 죽으시는 과정에 모든 걸 주도하신 분은 예수님이시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심판자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11절에 너 아니야. 권세는 위에서 오는 거야. 심판자는 네가 아니야. 그러니까 야 이거 위에 얘기 자꾸 하고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러면 이게 뭐가 공기가 탁하게 났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더욱더 놔주려고 애를 쓸 수밖에. 그렇죠? 큰일 날 거 아니야. 만약에 하늘에서 왔으면. 그런데 여기에 대제사장들이 들고 나온 카드가 뭐냐면 예, 가이사를 반역할래. 네가 가이사의 종인 주제에 가이사 로마 황제 시저의 반역을 반기를 들어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빌라도가 거기서 깨갱이에요. 예. 예. 이 말을 듣고는 더 이상 안 돼. 예수를 끌고 나와서 재판장석에 앉아서 재판에 언도를 하는 거야. 이제. 마지막 언더에 이제 그날이 유월절 예비일이다. 유대인들에게 보라 너희 왕이로다. 자, 이 제6시라 유월절 예비일이요 6시라 했었죠. 이때가 유대인들이 모든 노동을 그치고 누룩을 다 불태우고 어린 양 잡기 위한 준비에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네? 그때 예수님은 사형 언도를 받으신 거예요. 네? 의미심장하죠. 그래서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요한이 보라 너희 왕이로다. 15절 저희가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그러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대제사장
왕이 누구여야 돼요?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이들의 입에서 나온 선언이에요.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누가?
가이사.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는 이 짓까지 하는 놈들. 하나님은 더 이상 왕이 아니에요. 그토록 혐오하던 로마 황제를 왕이라고 하는 위선까지 떨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인 거예요. 이들이.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종교인들이에요. 요즘의 종교인과 비슷해요. 요즘 종교인들도 똑같아요. 생명이 없으면, 복음이 없으면 이 짓을 할 수밖에 없어요. 기득권을 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가 다가와도, 복음이 다가와도, 뭐 하나님의 목적이 어쩌고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는 이유가 뭐냐. 자기 기득권은 내려놓을 수가 없거든요. 오늘날 기독교 안에 지도자들, 많은 사람들이 그 기득권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대제사장들 뺨치는 기득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놓고 싶지 않은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저에게 넘겨 이게 빌라도의 죄인 거예요. 아셨죠? 네. 빌라도의 죄예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누가 주도하셨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당당하게 예수의 신분으로 오셨지만 결박 비록 결박당하셨지만 담대하게 이걸 촥 아주 총지휘하는 오케스트라 지휘자처럼 지휘하고 계시다. 요한이 이걸 지금 그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야만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고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보겠지만 다 이루었다. 그러고 돌아가시잖아요. 그걸 그리고 있는 거예요. 요한아.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17절부터
19장 16절까지.